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4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받기를 간구하는 산상기도회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그리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더 기억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덕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덕소에서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오대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이 노량진 교회, 이 귀한 교회에 세 번째 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온 때가 2011년 정도라고 기억이 드는데 그때 그것도 제 기억으로 아마 헌신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같이 이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로 온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건 기억이 확실한데 작년 11월 17일에 금요일 집회, 금요일 여기 뜨겁게 성령 집회인가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렇게 두 번 왔던 것하고는 전혀 무게가 다른 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냥 집회가 아니라 산상 집회고 그냥 뭐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라 벌써 44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그 이 노량진 교회의 믿음을 지탱해 왔던 그러한 그 집회라고 여겨지는데 이 집회 이렇게 귀한 전통이 있는 집회에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마음이 좀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집회하는 모든 시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들을 사모하셔서 끝까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동행입니다. 이 동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동행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동행이 필요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잘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 오해하여서 잘못 신앙의 그 길을 걷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혹 이게 신앙생활이었나 잘 모르셨던 분들은 새롭게 신앙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총 이렇게 네 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새벽기도 빼고 다 네 번인데 네 번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동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마지막 시간까지 네 시간을 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 새벽 기도가 두 번이 있는데 이 새벽 기도는 전체 말씀의 주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그 재직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도 재직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꾼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부분 새벽 기도는 그래도 재직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둥과 같은 우리 그 재직분들이 어떻게 해야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갖추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새벽 2시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다 나오시라는 얘기죠. 6시간 다 나오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그 도움이 되는 이번 집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씩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신앙이 좀 더 살찌고 좀 더 튼튼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교회 잘 몰라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산상집회를 할 때 다시 그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말 진짜입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 진짜 정말 진짠가 내가 아니면 가짠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짓궂은 청년 둘이 예배당을 이제 갑니다. 이제 교회를 가는데 아주 장난기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개구장으로 둘이 이제 이게 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컸는데 이제 교회로 가면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장난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그래요. 뚱딴지 같은 소리죠. 기도 시간에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어떻게 담배를 피냐 그랬더니 눈 다 감고 있잖아. 그러니까 담배 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야, 냄새는 어떡하고 연기는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야, 기도 시간에 한번 담배 펴 볼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랄까? 뭐 이렇게 이제 장난을 막 이렇게 하면서 직구게 이제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골탕 먹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 답을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내가 먼저 목사님 방에 들어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방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그때 목사님 접니다. 오, 우리 들어와, 들어와. 목사님이 우리 청년을 이제 기쁘게 맞이해 줬는데 왜 어떻게 왔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 예. 목사님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꿈밤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꿈밤을 맞고 이제 그 방에서 나왔어요. 방에서 나오니까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디? 아니 뭐라 그러기는 한 대 얻어맞고 나왔지. 너 뭐라고 질문했어?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지. 야, 그렇게 멍청하게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얻어맞고 나오지.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들어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목사님 접니다. 어? 넌 또 웬일이니? 조금 전에 네 친구 들어왔었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큰 문제가 있어서 죽을 맛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제가 먹지 않던 술도 먹고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헉헉 막 이제 우는 신용을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어젯밤에도 밤새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죽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오랜만에 담배도 폈어요. 목사님 담배를 한참 피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때 내가 기도해도 괜찮을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기도해도 괜찮을까 생각하면서 목사님 잠깐 담배 피다가 기도했는데 죄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친구를 확 안아줬어요. 막 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했어.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그런가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고서는 친구가 이제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친구가 물어봐요. 뭐래냐? 괜찮대. 아, 괜찮은 건 아니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현상을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은 창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프레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이게 언제 그 이런 프레임 로우가 이제 나왔는가 하면은 1992년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 조금 전에 이제 끝났죠. 파리 올림픽이.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제 시상대 이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제 수여를 하는데 이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보다가 저거 좀 이상해.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금메달 딴 사람은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 좋아하는 사람은 은메달이 되어야 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메달 딴 사람은 또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다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은메달 땄을 때 온 국민이 분노했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안 그랬나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분노하고 또 축구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을 때 온 나라가 막 뒤집어질 듯이 축제 분위기였던 기억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학자들은 이게 뭘까?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규명을 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필름, 그 영상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세계 대회와 올림픽에서 수상을 했던 그 시상대의 필름들을 다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료가 이제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그 시상대에서 시상을 받았던 선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전화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제 마음을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많은데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온 겁니다. 맞았던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의 성취도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은 은메달이 아니었어요. 은메달이 아니라 그 다음은 동메달이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제일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메달 딴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은메달 딴 사람들의 기준은 금메달이었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목전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했거나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아쉬움 때문에 기쁨이 반감이 됐던 거죠. 반면에 동메달 딴 사람은 기준이 뭔가 하면은 노메달이었답니다. 노메달. 아무것도 메달을 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판인데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거나 앞에 있는 사람이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뭐 박탈을 당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다시금 동메달을 딸 수 있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토너먼트 하는 것은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다시 동메달을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더 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금메달 딴 사람, 그 다음 동메달 딴 사람이 이제 기뻐했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은메달 딴 사람의 기준은 금메달이고 동메달 딴 사람의 기준은 노메달이니까 그 기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프레임 법칙이라고 코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프레임 법칙을 이제 왜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신앙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대개 믿음의 대상이 하나쯤 더 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믿고 자녀의 얘기도 믿고 선생님 말씀을 믿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택배 아저씨를 너무너무 많이 믿습니다. 택배를 믿으니까 보내고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돈의 능력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의 능력도 믿고 택배 아저씨도 믿고 선생님 말씀도 믿고 우리 아이들 말도 믿는데 하나님도 믿어.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하나 늘리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느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틀,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다 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나를 바라다 보는 기준도 바뀌는 것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바라다 보는 가치관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입니다. 저는 저기 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목사를 할 때 그 동안교회도 교회가 꽤 컸어요. 그래서 이 남선교회가 그 당시에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촘촘하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그 하나씩 남선교회 하나 또 여선교회 하나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맡았던 남선교회가 49살, 50살, 51살 그렇게 3년 터울로 이렇게 잘렸던 그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목사가 이제 49, 50, 51살 된 이제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뒹굴면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해 남선교회에서 이제 등산 대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날이 4월 5일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엔 4월 5일이 이제 공휴일이었죠. 식목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4월 5일 날 공휴일에 이제 등산 대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어디로 이제 장소를 잡았는가 하면은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잡았습니다. 이 대둔산이 서울에서, 그것도 동대문구에서 다녀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새벽기도 다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끝나자마자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버스 대절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 저는 같이 동행을 못하고 교회 이제 그 수술하시는 환자도 있어서 병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밀린 일도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저는 같이 못 가니까 제가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하는 그 일이 이제 기도잖아요. 버스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후후 이제 불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 다치지 않게 해달라, 뭐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 손 잡아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점심때쯤 됐을까? 현장에서 급히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핸드폰 있을 때도 아니고 뭐 삐삐 정도 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이제 막 전화가 오니까 제가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회원 중 한 분이 이제 급히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산에 올라가다가 집사님 두 분이 낙상을 해서 굉장히 다쳤습니다. 한 분은 팔이 부러졌고 한 분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허리 다치신 분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을 빨리 찾아가지고 제 차에 태우고 바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가니까 이미 그 대전 모 병원에 이제 후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치가 이제 끝났어요. 1차 이제 치료가 이제 끝났는데 이 4월 5일이다 보니까 얼었던 땅들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도 미끌미끌하고 땅도 미끌미끌한데 여러분 지금 산주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둔산은 지금 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물로 된 출렁 다리도 있고 또 산 올라갈 때 이렇게 손잡이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이 생각보다 오르기가 만만치 않은 산이거든요. 근데 그 바위를 오르다가 녹은 그 미끄러운 그 바위에 미끄러져 가지고 두 분이 꽤 깊이 이제 낙상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은 팔이 부러져 가지고 가니까 기부스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한 분은 허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팔 다치신 분은 서울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허리 다치신 분은 안 됩니다. 그 무진동 그 앰뷸런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진동 앰뷸런스로도 안 됩니다. 한 일주일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던 여자 집사님을 거기에 이제 모셔놓고 이제 다른 회원들하고 같이 서울로 왔습니다. 그날 뭐 하루 완전히 망쳤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병원 호송하고 그리고 다 일 처리하고 다 같이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뭐 산 등산하는 기분은 다 그냥 뭐 엉망이 된 거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느 공동체나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긴 없으신가 봐요. 그 남성교회 까칠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빨은 손이도 잘하고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디 목회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기분 나쁘잖아요. 젊은 목사를 보고 목회하겠냐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젊은 양반이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어요? 그래요. 영빨. 예. 여러분이 영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사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께. 아니 제가 무슨 영빨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날 출발할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대로 안 됐잖아요. 사고 없이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고가 났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니 젊은 양반이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이제 뭐 그러시는 거예요. 막 화딱지가 나잖아요. 아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분에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잘했죠. 아, 근데 성령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어, 그러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이틀이 지나서 주일이 됐는데 누가 또 제 방문을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대전에 계셔야 할 여자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죠. 아니 대전에도 교회가 많은데 그 병원 옆에도 교회가 있던데 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냐고 그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우리 신랑이 이거 목사님 좀 보여드리래요. 그래서 뭘 가져왔는가 하면은 감사 헌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글 써 있는 것 좀 보세요. 이 양반이 쓴 거예요. 봤더니 딱 두 문장이 써 있는데, 여러분 감사원금 봉투에는 대개 감사 내용을 쓰는 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받쳐주고 봉투를 놓고 누워서 이제 쓰니까 삐뚤빼뚤 삐뚤빼뚤 하는 거죠. 딱 두 문장. 첫째 문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 내가 떨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아,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여자 집사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래요. 보여드리고 헌금하라고 가져왔어요. 아, 정말 감동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떨어져 죽어갈 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낙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이 팩트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다쳤다라고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잡아주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봤고, 한 사람은 하나님 계셔서 내가 살았다고 봤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프레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이 바뀌어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운수대통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려움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나를 보니,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바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프레임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아직도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죠. 세상의 프레임으로 아직도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프레임으로 아직도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프레임으로 아직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볼 때 축복과 성공과 감사와 이 행복의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소망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좀 칠해왔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에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믿음일 겁니다. 누가 좀 힘들어서 어려워하면은 아유 믿음으로 좀 극복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지. 누가 좀 괴로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으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우리 믿음이 승리해.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아마 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잘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해주는데 맨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전 문장에 똑같은 의미의 같은 문장을 써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그 전 문장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뭘까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은 또 그 앞에 같은 문장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주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은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을 했던, 이 십자가가 사람을 처형했던 그 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쁜 그 목걸이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죽였던 아주 흉측한 이제 그 기구입니다. 단두대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역사적으로 언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거는 뭐 이제 그 자료가 이렇게 그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로 사람을 죽인, 제일 많이 죽인 나라는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이제 로마의 문헌들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일 때는 아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에 따른 형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형량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지 좀 도둑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로마의 그 시스템, 체제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해서 이 로마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반체제 인사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너희도 이렇게 저항하면은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죄목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유대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물러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죄목을 이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체제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형벌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노예들이 도망갔을 때 이 노예들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곳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노동력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나라였는데, 그 노동력은 누가 감당을 했는가? 종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다 했죠. 근데 그 노예들이 너무 그 일이 심해가지고 고달퍼서 도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가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처형을 시킵니다. 다른 노예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죠.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의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은 체제를 반대하고 이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지금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땅,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세뇌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돈, 돈, 돈. 돈이 모든 삶에 가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해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 땅에서는 손해가 더 많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고 바보 취급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난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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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땅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손해도 많이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망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거래처 사람이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줘요.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안 줘요. 아주 못됐어요. 근데 그 받아야 될 돈이 천만 원, 2천만 원 넘다가 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고소해야죠. 재판을 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간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더니 아유 이 집사야 하나님은 너한테 무슨 사인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저기 준 거지. 네가 잘못했어. 네가 기도해야지.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신 거예요. 너 고소해라. 법정 다툼해가지고 받을 만큼 받아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사인 주시는 거지.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음에, 이거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받긴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받긴 받으셨는데, 법정 공방을 해서 받는 것보단 적게 받으신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셨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사보다 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여기 강 건너서 보강동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윤리 선생님이 오셨어요. 새로 부임하셨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윤리학과를 막 졸업하신 새내기 젊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윤리를 가르치시는데 아 이분은 그냥 막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한 학기 막 가르치시다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중간고사 이제 보겠다 이제 그러시더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무감독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과목이 윤리니까 적어도 윤리적으로 무감독 시험을 할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던 때죠. 시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어렵게 내시는지 여기저기서 애들이 한숨 소리가 푹푹 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계시는데 푹푹 나다가 한 애가 에이 모르겠다 그 책을 펴고 답을 베끼는 거예요. 한 애가 그러니까 다 베껴요. 그때 한 반이 60명이었는데 60명 애들이 다 베끼는 거예요. 갈등. 교회 다니는 제가 갈등. 어떻게 했을까요? 무감독 시험인데 안 보고 했어요. 안 보고 윤리 그 과목 꼴등. 60명 중에 60등.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평균치가 내려가더라고요.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떨어졌죠? 그래서 인생 망했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손해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같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거요? 여러분, 그 서양에 가면, 한국은 잘 모르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 가면은, 서구에 가면은요, 이 지도를 보면 십자가 심볼이 두 개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메모리얼 파크이라고 해가지고, 무덤을 얘기해요. 무덤도 십자가고, 교회도 십자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덤과 교회는 원래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다 보셨을 거예요. 옛날 오래된 성당에 가보면은 성당 지하가 다 무덤입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 뜰이, 가든이 다 무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예배당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 무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긴 무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무덤에 우리가 함께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가져요. 죽지 않은 사람이 이 무덤 안에 있으면 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이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무덤에 있구나. 내가 네 안에서 살아갈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비로소 그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뭔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 목사님인데 신앙 서적을 꽤 많이 이제 쓰신 분입니다. 아마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11, 12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번역돼서 나올 때마다 다 사가지고 읽는데 참 좋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신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이죠. 2012년에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을 쓰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이 책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줄을 박박 치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책 안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개, 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2011년도에 그 책을 쓰셨는데 미국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방송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ABC에서 아침 방송은 전국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국으로 나가는 아침, ABC 방송국의 아침 방송에서 전국으로 전파를 타고 나갔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다 울렸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텍사스 주 휴스턴에 살고 있었던 당시 13살 된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어디로 놀러 갔는가 하면은 콜로라도 주 스키장으로 놀러 간 거예요. 콜로라도 주에 놀러 가서 스키를 타고 샥 내려오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물체하고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식물인간이 돼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이 아이는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식물인간 선언을 해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부모님이 이 깨어나오지 못하는 13살 여자아이 딸을 보고서 고민하다가 무슨 결단을 하냐면은 장기 이식을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를 5명의 환자들에게 이식을 해줍니다. 뭐 콩팥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 다 이식을 하는데, 여러분 장기 중에 제일 그래도 중요한 장기가 뭐죠? 심장, 심장. 이 심장을 누구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퍼트리셔 윈터스라고 하는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여자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42살의 이 중년의 부인이 심장병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아들 둘 돌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 연결이 돼가지고 13살 아이의 아주 건강한 심장을 42살 퍼트리셔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병의 병과 이제 연결이 돼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부작용 나지 않고 잘 이제 회복이 되는데,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이 감동적인 사연을 알아가지고 이 죽은 이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부모님을 데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집으로 같이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해서 동행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 42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장 이식 받아가지고 건강해진 퍼트리셔 윈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2살이고 13살 아이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장면을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보내주는데, 여러분 되게 우리 학교에서 영어 시간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악수하면서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뭐 이렇게 무슨지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How are you? 막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가 그냥 이름도 모르고 뭐도 그냥 만나자마자 붙들고 포옹하고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해진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이 사람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청진기예요. 청진기. 그래서 청진기를 그 어머니의 귀에다가 꼽아주고 청진기 끝을 자기 가슴을 풀어서 여기다 대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라고. 심장 소리가 들려요. 두근 두근 두근. 여러분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딸아이의 소리잖아요. 딸아이의 소리 들어보시라고. 강한 당신의 딸아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걸 듣더니 엉엉 울어요. 그리고 그 청진기를 아빠에게 줘요. 아빠도 듣고 울고 또 듣고 울고 또 끌어안고 울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필름을 찾았어요. 필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영어인데 통역 안 해도 아마 다 여러분들 실력이 좋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원래 5분짜리인데 2분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conversation a day or two ago on the phone.
Both couples faced the meeting excited yet nervous.
I think it'll be good. I really do.
It will be. Yeah. It'll be tough, but it'll be good.
The Storches finally pull up at Patricia's door.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You know, I know this is, we should probably talk, but I need to hear her.
Patricia retrieves her nurse's stethoscope.
This goes around your ears like that. I cleaned it, okay? Tell me if you can hear it. It's so strong.
Oh, yeah.
She is very strong.
I want him to hear too.
It is the sound of life itself. It is Taylor's gift.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at the same time.
I'm so glad you're good.
What it must be like for those families.
Strong heart.
Our thanks to Gary Reeves and our ABC station in Dallas for bringing us that story. And we know there are stories like this all across the country in everyone's hometown, but this one we just really felt you needed to hear.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about Taylor's Gifts Foundation at our website, abcnews.com/GMA.
Bueno,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거 봐도 감동이 많이 없고 감정이 좀 메말라 있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저런 영상을 보면은 저도 제 딸들 키웠거든요. 딸들 키우는데 자꾸 나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처지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의 심장이 다른 사람 몸속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는 웬 복이냐? 부작용 나가지고 팍 죽어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축복해 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백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심장이 계속 그 안에 뛰도록 당신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축복을 내려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맥스 루크헤드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소개를 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저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 귀에 청진기를 꼽으시고 그 끝을 우리의 가슴에 대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외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이익 당하셔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게. 너 안에 들어가 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들이 다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이 조금 무뎌지셨으면 이번 산상집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날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반주가 좀 가능할까요?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가슴에 청진기 들이댈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심장이 내 가슴 속에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집회 첫날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뛰는 심장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도망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버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손가락질도 받게 하시고 불이익도 당하게 하시고 손해도 보게 하여 주시고 바보 취급도 당해도 괜찮다고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금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노량진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을 갖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가치관, 가치 기준 프레임이 바뀌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늘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나를 보는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